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지난날의 실패와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고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주께서 주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크심과 근등하심을 항상 깨어있는 신앙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의뢰하게 하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허물을 내쫓고 건강한 도전의식으로 우리의 기회를 채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럽고 즐거웠습니다. 주님, 이 첫 감격이 단편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누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태도와 관점을 늘 바르게 하시고 특별히 오지 못했던 지난날의 기억이 항상 살아있게 하셔서 모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르다 같이 일할지라도 마리아와 같은 은혜를 담아내는 봉사자들 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옵소서. 모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귀히 여기시고 모두가 안전하게 보존되게 하시오며 현장에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그들의 선택이 은혜로 영접받는 귀한 시간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내 곳곳에서 상점들이 문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들을 봅니다. 오랜 기다림과 불안함을 아쉬오니 그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가게만 하시고 이제는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산업을 살펴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과 기업들을 도와주셔서 이전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 성취로 갚아주시되 그들의 장사조차도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올해 대학이나 어려운 학과를 위해서 진학을 앞둔 모든 학생들에게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팬데믹을 통해서 잃어버린 성취가 있다면 서둘러 복구되게 하시고 사회적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그들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홀연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도서의 말씀을 전하는 이는 전도자라고 이름합니다. 이 전도자는 삶을 흘러가는 대로 무관심하게 살지 않고 유심히 살펴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면서 그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를 보려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게 지혜를 얻고 자신의 삶을 지키는 법을 깨달아가며 또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전도서의 말씀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는 복잡한 인생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니 달리기를 잘하는 경주자라고 무조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라고 해도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풍성한 밥상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사리를 분별하는 명철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시기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변수가 많아서 사람이 능히 그 모든 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죽어야 빛이 난다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재능이 발휘되어서 인정받는 때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화가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 죽는데 나중에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이 말도 못하는 부를 누릴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재능과 기회가 어긋나는 것을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기를 바라기보다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대단한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두고 어떤 이는 우리가 한국의 기후에서 그 답을 찾기도 합니다. 지금은 기후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전보다 많이 무뎌졌습니다만 한국은 뚜렷한 사계절이 있는 나라입니다.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과 겨울도 그대로 적응하며 생존하는 방법을 저절로 터득하게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에 걸맞은 옷을 챙겨 입고 신체의 변화를 다스립니다. 계절을 미리 대비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 더운 나라를 가도 추운 나라를 가도 한국인들은 그 나름대로 방법을 터득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인생에도 이런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처럼 만사가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의 황폐함을 느끼는 겨울과 같은 때도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는 수고만 해야 될 때도 있는 반면에 이곳저곳에서 열매가 넘쳐서 창고가 든든히 채워질 때도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이가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절의 인생의 계절의 변화를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이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항상 봄날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밝고 따뜻하고 감사와 사랑이 절로 넘치는 일들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것이 그렇듯이 때때로 욕망이 충돌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악순환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다스려 가는가가 그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 교회의 건강성을 평가할 수 있게 만듭니다. 봄날만 있는 교회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런 것이 없는 세상이라면 사계절을 잘 다스리고 적응할 수 있는 교회야말로 정말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교우관계에서도, 부서사역에서도 이와 같은 지혜는 항상 필요합니다. 특별히 모두가 힘들어하는 겨울의 때를 잘 다스리는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와 인격에 담아내야 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겨울을 다스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더 지혜로운 기도가 됩니다. 변화 가운데서도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런 능력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인생의 계절 중에서도 특별히 겨울에 해당하는 절망의 때를 같이 다뤄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괴리로 인한 절망입니다. 자신이 빠른 경주자라고 생각했는데 경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자신이 원한 것은 승리의 영광이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평생을 갈고 닦은 학식과 기술로 그런 것들을 갖고도 부를 일구지 못했습니다. 내가 바랬던 욕망의 세계와 지금 내가 서 있는 현실이 거리가 있을 때 사람은 절망을 느낍니다.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 크면 클수록 절망감도 더욱 크게 됩니다. 항상 큰 부를 꿈꿨던 사람은 지금의 가난이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큰 권력을 꿈꿨던 사람들은 존재감이 없는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사람은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욕망과 현실의 간극이 우리의 절망의 크기인 것입니다. 욕망의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느덧 절망에 도달하게 됩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물고기가 그물에 걸림같이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불현듯 그 실패가 드러나고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일에서 성공하고 욕망의 관점을 확신하면서 살다 보면 갑자기 나타난 실패에서 큰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천천히 나타나든지 갑자기 나타나든지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욕망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결국은 올무에 걸리는 결과와 같은 그런 인생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절망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어진 현재를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익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주어진 현재를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강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내 심령이 평화로워지는 유익한 방법입니다. 또한 후회 없이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없는 것만을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것에 주목하여 바라보면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누리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이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의 즐거움이 있고 은퇴한 사람은 은퇴한 사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할 때에는 은퇴한 사람을 부러워하고 은퇴에서는 일하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지금 현재에서 좋은 것,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고 심도 있게 누리고 사는 것이 이 절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인 것입니다. 욕망을 자극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자족하기를 연습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무언가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만족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부조리로부터 오는 절망입니다. 인구가 작은 성읍을 차지하려고 큰 왕이 대군을 이끌고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가난하지만 지혜가 있는 한 사람이 뭔가 꾀를 냅니다. 그리고 그 방안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가 지나고 나니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위기 때에는 이 지혜자를 향해서 감사해하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다가 이제 위기가 끝나고 나니 그 사람의 공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힘 있는 누군가가 그 공을 자신의 것으로 가로채가고 지혜를 내었던 가난한 자는 잊혀지고 만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부조리를 볼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일들은 사실 힘이 있고 없고 경제력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적잖이 목격하는 우리 주변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그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숙명론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다 그렇고 그런 거니 사람이 아무리 앱싸봐도 어쩔 수 없다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는 삶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주어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믿음의 반대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불신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불가능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일제강점기 때에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30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면 불가능의 가능성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와 유교와 다른 어떤 것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동하는 믿음입니다. 일본의 군사, 외교, 경제력만 생각하면, 또 국제정세를만 생각하면 사실상 해방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 그 불가능에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은 그 믿음을 통해서 해방의 역사를 맛보았고, 또한 그 해방의 역사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부주의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찾아오는 절망은 우리를 허무주의로 주저앉게 만듭니다. 해봐도 안 되는 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모두에게 부활 생명을 보여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조차도 벽이 아니라 문으로 만드신 그분의 역사를 믿는 믿음은 이 허무주의적 절망에서 벗어나서 오늘을 살게 할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허무와 절망을 내어쫓고 내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는 어느덧 진보를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18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 말미암아 많은 선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절망입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직위가 있다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으로 대비되는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도 바로 서고,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실기하면 국가도 위태로워집니다. 한 사람의 부족과 죄가 온 국가의 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성실하게 살아도 가족 중에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도박이나 약물에 빠져 살면, 그리고 그 집안 세간살이를 다 나가 팔아내고 온 가족이,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직위나 직분이 높을수록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당회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한 개인을 향한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를 평화를 위한 기도입니다. 적극적 기도입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두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 그런 기도입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런 중보적 기도가 쌓여서 절망으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결국은 우리 시대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구별하는 것조차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혼돈된 세상살이 가운데 수많은 이가 상처받은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독해지거나 이전보다 무관심해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실패와 절망의 시험을 받으며 의심과 탄식과 허무로 귀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속적인 열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열정과 한 번의 회심도 귀하지만 무엇을 이뤄내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의 성취를 보십시오. 그 성취를 이뤄내기 위해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고 열심으로 반복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가정을 세워가는 것은 연애할 때 그 한때에 불붙는 정열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존중과 관심이 그 가정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그렇습니다. 단편적 사건이 대단한 변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낸 사람들이 새로운 일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고 일하는 그 사람이 새롭고도 아름다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입니다. 절망과 허무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그 지속적인 열정이 있을 때에 그토록 원하는 새로움은 어느덧 우리의 보편적인 환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자신의 삶도 여전한 열정으로 일구어가는 믿음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절망이 있으십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허무가 있으십니까? 지속적인 열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변화 속에서 중심을 지켜가는 지혜, 감사의 안목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주어진 이 하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오늘도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때로 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그 속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허무한 감정에 빠져서 권태로움에 빠져서 더 이상 아버지 새로움을 추구하기보다 그저 안주하며 무관심하며 회의론적인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전한 젊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중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에 맞닿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오늘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의 그 모든 일들을 알고 아버지 고백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